에스라의 개혁, 에스라 7장, 8장입니다. 해피 뉴 이어.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오면은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죠. 여러분의 뉴 이어 레졸루션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을 바꾸기로 혹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작정을 하였다고 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작심삼일은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것들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혁. 잘못된 것을 뒤돌아보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 나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은 한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집단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국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시작할 때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꾸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죠. 그렇다고 모든 시도가 성공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누가 마음을 작정한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또 성공적으로 한 집단을 개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역사로 기독교는 시작을 하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니까 완전한 교회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교회는 정권과 결탁을 하고 그 결과 교회는 타락을 하는데, 주후 1517년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이러신 분이 카톨릭 사제인 마틴 루터.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 일어나고 그 결과 개신교가 탄생하는데,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였다고 해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에 저항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정신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들, 또 사회의 부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항하는 걸 우리 개신교의 임무입니다. 자, 종교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죠. 기독교 반석 위에 미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역시 시간이 흐르니까 또 변질이 됩니다. 그 결과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18세기 북미 전역에 일어난 Great Awakening, 영적인 각성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또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많이 변질됐습니다. 또 다른 신앙 부흥 개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단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때때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못된 것들의 개혁, 외면적으로 내면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해피 뉴 이어 하지만은 새해가 밝아오면은 사람들이 New Year's Resolution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자, 포로에서 풀려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을 재건시키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또 둘째, 포로 생활 중에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존심과 또 아이덴티티를 회복시켜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 합니다. 70년 동안 이 타락한 바벨론 문화 속에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 일인데, 그동안의 그 삶에 대한 개혁이 없다면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건설함으로써 이 무너졌던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 자존심과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다시 찾는 과정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뭉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매년 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 레졸루션이라는 걸 합니다. 담배 끊는 사람, 술 끊는 사람 많죠. 네. 근데 한 집단에게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족보를 기록하는데요. 에스라는 학사이며 또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종교개혁을 추진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사는 페르시아에서 그 페르시아 법의 유능한 관리를 지칭하는 단어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모세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는 종교적으로는 율법에 익숙하죠. 또 동시에 세상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법에도 아주 능통한 관리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데, 사실 세상적이나 또 하나의 나라의 법이나 모두 다 정통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이 추구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안에서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이런 세상에서 우뚝 서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에서 우뚝 서려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죠. 자,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자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어요. 능력 없어도 왕이 다 주니까. 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에게 잘 보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보스에게 잘 보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보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왕의 신임을 받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성공한 사람. 네, 30세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이 생각나죠. 그 요셉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시죠?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사. 네, 계속 반복됩니다. 뭐 요셉이 뭐 이렇게 뛰어나고 운동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하셔서 요셉이 잘되게 하시라고 요셉이 속한 그 단체들을 축복하시고 그 요셉의 그 주인들을 축복하시는데 주인이 요셉을 신임하고 아낄 수밖에 있어요? 이 사람만 끼어들면 일이 잘되고 회사가 잘되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 사람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면은 주인이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따라서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게 하신 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라고 그랬죠. 네. 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관계, 그렇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에스라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예요. 이 관리지만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대전제 아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섞여 있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상의 본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단체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도 되죠.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기 위해서 물론 세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어온 얘기,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사람의 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덕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겸손과 성실입니다. 능력은 하나님한테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겸손과 성실이 없으면은 세상의 질투와 미움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속한 그 단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나처럼 최선을 다하면은 내 주위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 그 사람 괜찮다. 그래서 그들의 신임도 보내주고 그 사람의 힘을 나에게 더해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라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7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결심. 나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인데 에스라는 어떤 연유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여기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구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어떻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질문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매일 들고 다니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읽는 겁니다. 자, 평소에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하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사명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왕의 신임을 받게 된 이유는 실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게 된 연유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뻐하시니까 도와주시죠. 왜 기뻐하실까요?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 율법에 익숙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배우는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과 사귀게 되죠. 그럼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친한 사람끼리 선물을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7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런 성공의 비결을 가진 에스라에게 왕이 에스라가 원하는 거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또 이르니까 하나님은 평소에 말씀을 배우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까지 가르치는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그 비결도 역시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에 그러죠. 성령이 우리에게 전할 말을 생각하게 한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신약의 표현이고 하나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대답을 해야 될 때도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결정을 할 때도 여러분에게 아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성경의 비결은 얘기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의 부르심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출세하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고 배우고. 자, 그러면 에스라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의 개혁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그동안 성실하게 율법을 연구해왔죠. 그런데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치라는 분부가 내려집니다. 기뻤겠죠?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구나. 근데 기쁨만 있었을까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데리고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할까요? 네, 또 이것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의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자, 무엇보다도 먼저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모든 일행에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을 죽이기 위해서 맞는 대답 중에 하나인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금식까지 합니까?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죽음에 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기다리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그런 부르짖음이 금식입니다. 강력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기에 처하면요,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을래요,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상되는 그 위험을 앞두고 하나님의 보호를 강구하는데, 뭘 강구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하는데, 평탄한 길을 구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험한 길, 평탄한 길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되도록이면 평탄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힘든 길을 가겠습니까? 평탄한 길을 구해야죠. 우리 해적 구하라. 자, 그리고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예전에 나쁜 제도나 관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변하려고 그러면 방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새로운 일에는 사탄의 방해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특별한 기도 혹은 금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둘째, 에스라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총원이 같이 금식하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하는데 한 사람 힘만으로는 집단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허용을 받아서 힘을 합쳐야지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계속 이제 개혁을 하고 있죠. 적폐청산. 뭐 개혁이란 그게 개혁이란 얘기입니다. 협치는 개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해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협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을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닦고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될 그 지도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셋째, 하나님 하신 일에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나가는 전력으로 앞으로 돌진하는 자세, 앞만 보고 전진하는 하나님에 대한 토탈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정했으면은 딴 거 생각하지 말고요. 앞만 보고 저돌적으로 그 밀어붙이세요. 많은 일이 거기서 다 끝이 납니다.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안 된 일을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8장 20에서 23절입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야, 여기 보세요. 왜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을까요? 당연한 권리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세상의 도움을 구걸하면 안 돼요. 이게 구걸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야지 왜 세상에다가 구걸을 하고 삽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왕의 보병과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왕의 보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어떤 그 주위에서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었는데, 세상에 아니란 방법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갔는데 그 결과가 안전하게 귀환에 성공하고 한편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아니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기적과 동행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레졸루션을 만들었으면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우면서 하나님께 같이 그 레졸루션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존대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도약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비워드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그렇게 나갈 때 사람 눈으로 불가능한 많은 일들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은 늘 찾아오죠. 여러분,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 의견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의논도 하고 여러 사람이 토론하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판단보다는 여러 사람의 판단이 나을 것 같으니까.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결정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은 항상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라도 그 결정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을 내릴 때, 다시 말해서 그 결정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결정까지도 합력하셔서 모든 것을 결과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결정 내리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은 결정을 내리는 것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다 바로 잡아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리에 안주하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우리가 그냥 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개혁에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하나님의 정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 뜻이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사역이, 우리의 레졸루션이, 우리의 개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봅시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목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시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많은 대적과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마병이 없어도 보병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다 극복하고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우리 토요 아침 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췄죠. 마태복음 7장 7절이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중요한 세 동사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네. 무엇을?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찾으며 두드립니까? 누가복음에 답이 있어요.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성령. 성령은 하나님.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제가 어느 성도님의 새해 레졸루션을 소개 좀 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 인상을 받는 그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찾으라를 갖다가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기라고 적었습니다. 두드려라.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아직 해보지 혹은 완성하지 못한 분야를 열고 들어가기. 사람은 이걸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그리고 괄호 열고 이 부분에 아주 특별히 그 저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세상 문고리를 잡고 놓지 않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우리 세상 문고리 자꾸 못 놓죠. 그거 너무 죽는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레졸루션입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구하면서 이 작심한 것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는 작년처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꼭 해야 될 것 같은 일들 거침없이, 서슴없이 시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개혁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지혜가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받도록 기도합니다.